저는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다로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첫 찬양을 드리는데 내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마리아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 발 아래 향유를 이렇게 부었는데 그 값을 성경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해서 하루 버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거의 1년치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공휴일을 쉬고 하면 1년 동안 자기가 벌어서 아무데 쓰지 아니고 고스란히 모았다가 주님의 발 앞에 부었던 이 마리아의 신앙, 그 신앙을 오늘 신앙의 고백으로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그 찬양을 복음성화를 부를 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그 마리아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제국을 이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왕으로서 군림을 하니까 첫 번째 만든 일이 뭐냐면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워싱턴에 방문하게 되면 돌로 된 석상들을 링컨이나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석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의 업적을 감동을 느끼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드는데 그 크기가 높이가 27m요 폭이 2.7m입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과 피리와 금은고와 그런 악기들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절을 했는데 절을 하지 아니한 사람 세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똑똑하고 총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행정지방 관료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피리가 불고 나팔이 불고 검은고를 칠 때 그 금신상 앞에 왕의 명령이 절을 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우상을 숭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는 다른 신상을 같이 절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10계명 중에 1계명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 했더니 어떤 현상이냐면 그들의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스파이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더이다 하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오라고 했습니다. 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피리와 나팔과 검은고와 여러 악기를 울려날 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물어봤더니 예,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해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셋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불 속의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지 아니해도 우리는 결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죽을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절개를, 신앙의 고백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용광로를 어떻게 평소보다도 몇 배?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해놨습니다. 뜨겁게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백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풀무불인 용광로 불에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서 붙들고 넣었던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집어 넣으면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 명을 집어 넣었는데 풀무불 안에는 몇 명이 돼요? 네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저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털도 하나 그리지 않았고 옷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모든 것이 온전해졌더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감동을 입어서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 바벨론 전체가 섬겨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그들의 집더미를 집을 다 어떻게 해요? 쓰레기더미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고백,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이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은 가능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아도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연속이 되고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내가 어떤 목숨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설교를 듣다가 잘못 들으면 호박국이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어 하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눈을 반짝 뜨고 들어야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내게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곳은 어떤 얘기입니까? 거지라는 것입니다. 홈리스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이 없어도 내 어카운트에 밸런스에도 내 집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내게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되면 하나님 그래 안 돼? 안 되게 하십니다. 된다, 된다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고 나면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현 상황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고 창대하며 감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하는 얘기가 알았어. 네 믿음대로 되라 해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을 따랐던 모든 남자들이 차라리 우리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죽고 싶냐? 그들을 40년 동안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게 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쏘아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대로 시행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계속해서 안 되고 잘못되고 내 인생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 너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약속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이랬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빌립보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냐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자기 인생을 갈라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니 첫째 계명이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은 얘기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를 향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과 재물과 모든 것을 향하여 어머니 된 자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돈뿐만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줍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있는 것까지 긁어다가 그 남자한테 갖다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물질을 주어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내게 있는 것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생명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않냐고 여행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든지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책임져주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왜 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의 이름이 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행하게 하면은 나 여호와가 죄를 짓는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기근을 내려서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내서 공급해 주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왜? 그들이 내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 백성들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 셋은 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은 구원해도 그들의 죄값은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죄 있는 백성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그들에게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의 전반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그들의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시는 그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범하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정말 누구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책망은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들만 구원할 뿐이지 우리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받아야 내가 고통을 느껴야 아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할 때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라고 내가 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아야만이 그래야 너희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에스겔서 14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당연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우리가 지은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보응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의 쓴맛을 봐야 된다는 것이다. 죄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아픔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네가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안양실제라도의 사랑,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안양실제라도의 신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욥의 신앙을 보라. 그는 의인이고 그는 정직하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믿음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욥이 괜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던 축복을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안 섬길 것입니다 하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진짜 욥이 그런가 안 그런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조건을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잘해준 걸 빼앗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절제되는 하나님 땡큐 땡큐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과 환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막 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은 사탄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욥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안에서 있는 그런 걸 다 빼앗아갑니다. 자식들도 싹 죽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조절하면서 아내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가진 재물이 뭐 들어갑니까? 다 없어집니다.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입을 담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빼앗아서도 입을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가 지켜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이 사탄 수준의 신앙, 잘해주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목사님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탄 수준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 수준의 생각들의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다듬은 열쇠가 없고 하나님의 열매 다듬은 열쇠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 수준의 생각, 물질이 있고 없고 환경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사탄 수준의 신앙생활을 벗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을 하는데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하나 뭡니까? 너희들을 좋게 해주는 사람만 좋게 해준다면 그런 사람은 죄인들도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는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너한테 과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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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주님은 또 하나 얘기하기를 그들을 어떤 사람들까지 다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을 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불신자적인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주는 사람이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 정도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려면 내 중심적으로 살면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이 친교를 마치고 어떤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이 많이 있는데 음식을 이렇게 보면은 먹고서 남았으니까 우리가 가정에 가서 그 음식을 버릴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먹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음식을 버리지 않냐고 그 음식을 집에서 먹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나부터 내 것부터 막 챙기지 말고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눠주고 난 다음에 없으면은 다음에 가져가면 되고 없으면 안 가져가면 되고, 그런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 것부터 막 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분이 하나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강남구 논현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면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드시라고 집사님들 조금씩 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고 사는데 한 10명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음식을 막 가져가요. 가져가서 드시면 괜찮은데 집에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두 달이나 세 달 되면 그 음식이 다시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가지고 사찰 집사님 드세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드세요 하고. 그러면 사찰 집사님이 사모님의 체면이 있으니까 아무 일이 예 알았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하고 사모님 없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서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혹시 사모님이 그 떡 잘 먹었냐고 물어보면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데 그 안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남구 논현구에만 그런 분이 계실까요? 이 인디아나 지역에는 없을까요?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로 나의 유익만 구하고 나나나나 하면은 결국은 나나나 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까? 죄는 불법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 자신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가져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막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내 뜻대로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내가 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돼도 여전히 초보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나가는 영적으로 시들시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반응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시지 아니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 반응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의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 신앙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순간순간마다 어떤 모습마다 그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자라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 왔을 때 됩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시험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해서 고통과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말씀의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대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돌짝밭의 신앙인데 이런 돌짝밭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 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로 신앙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내가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놀러갈 수 있는 찬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위기가 내 앞에 왔을 때 우리가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면 오늘 주일날 나의 친척이 결혼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친척의 예배를 더 우선시 넘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 내가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간다. 아니면 내가 몸이 좀 아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적당히 아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차이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런 위기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돌짝밭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내 영적인 토양, 마음의 밭이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성경은 네 가지의 밭을 얘기했죠.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넝굴 밭,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입니다. 좋은 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영적인 토양이 좋은 밭이 아니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내 마음의 영적인 토양이 마치 하나님의 무시기에 돌짝밭이나 길가의 밭이나 가시넝굴 밭이라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나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많은 사람이 초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초대했을 때 나는 장가 가야 된다는 거죠. 바빠서 못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새로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핑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핑계를 내고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그 핑계를 내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가시넝굴 밭이라는 거죠. 그들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30년 하는 것보다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1년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신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려고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물으면은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영접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생활 50년, 40년, 심지어 70년에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고 장로가 되어 헌신을 하고 찬양단이 되고 교사가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가난 자도 도와주고 모든 일을 했어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새소망 교회 안에 한 명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주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니고데모는 성경을 아는 박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 듣고 그는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밤에 찾아옵니다. 왜? 낮에는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자기 자존심과 프라이드 때문에 찾아갈 수 없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보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주님이 조용히 찾아온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오고 가고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여러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예수 없이도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잘 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그럼 물어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는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이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영양분이 위에서 빠져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이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육체의 열매와 그것은 죄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 얘기는 동사형인데 동사로 계속해서 현재 완료형, 과거 말고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 과거에 내가 그런 믿음이 갔어도 그 믿음이 지금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믿음을 갖는데 내가 끊어졌다? 배교를 했다? 주님과 멀어졌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지에 붙어서, 아니,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 주님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주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갖고, 또 하나, 말씀에 묵상한 말씀을 되새김질을 통해서 갖고, 또 하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유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하실 줄의 신앙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줄의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젊은 시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상황과 아픔과 위기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의 신앙을 보이든지 아니면 돌짝밭과 같이 마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시험들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신앙 안에 빠져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